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언약 안에서 주만 바라봅시다. 축복합니다. 예. 예, 언약 안에서 그분 바라보면 역사 일어납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창세기 가지고 말씀을 지난주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출애굽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우리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둠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2절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운동 노동으로 그들을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무엇을 심었느냐 또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끝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서 말도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나고 팥을 심으면 팥납니다. 그런데 콩을 심어놓고 팥나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19절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결과도 나와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꼭 한번 가슴에 새겨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심은 대로 거둬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어 드립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여러분 거둘 수 있는 게 있어요? 있죠?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건 잡초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여러분 거둘 수 있는 게 있어요? 있어요. 가난.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게 있어요? 있어요. 껍데기는 거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출애굽기를 딱 떼면서 하나님 이 언약을 요셉 이후에 계속 후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심어주지 아니하면 애굽의 바로왕에게 이거 심어줄 사람이 없으면 문제 오는구나. 이걸 심지 아니하면 결국은 반드시 문제 오는구나. 그러니까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고 뿌리지 않는 결과가 출애굽기예요. 요셉이 있을 때는 언약 말하니까 고센 땅에 그 아름다운 기름진 곳에 축복의 땅에서 누렸어요. 그런데 점점점 애굽 왕들이 여호와를 요셉을 알지 못해요. 이 말은 언약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말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고센 땅의 축복이 어둠의 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출애굽기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잘 가슴에 새겨보면 이게 우리들의 실상일 수 있어요. 언약 전달 안 되면 그게 우리들의 본질일 수 있어요. 언약 전달이 안 되면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약 전달이 끊어지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요셉이 있을 때는 언약이 전달되니까 고센 땅의 축복을 누렸지만은 요셉 이후에 언약이 전달 안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아봤어요. 시작. 언약 전달이 끊어진 최후의 그날 그랬어요. 언약 전달이 끊어지면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그날 불보듯 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전달이 안 되면 최후가 우리의 끝이 개인에게도 최후가 있고 가정에도 최후가 있고 교회도 최후가 있고 이 시대도 최후가 있어요. 그 최후의 그날에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언약 전달이 될 때와 언약 전달이 끊어질 때의 상황의 모습이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중간 사이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언약이 전달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보세요. 요셉이 바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또 애굽에 언약을 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보세요. 요셉이 늘 노예 생활하면서도 언약 가진 사람, 감옥으로 가도 언약 안에서 꿈풀이하는데도 불구하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꿈풀이해 주는 요셉 아니에요. 이런 요셉 보세요. 바로왕 앞에 아무도 꿈풀이를 못하지만 바로왕의 꿈을 요셉이 명쾌하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꿈의 해명이 얼마나 완벽해요. 꿈 해명만 해줬어요. 대책까지 세워줬지. 앞으로 7년 동안은 큰 풍년이 들 거고 앞으로 당신의 꿈 보니까 7년 동안 6년 드는데 감당 안 된다. 그래서 풍년 들었을 때 쌀을 저장하고 흉년 들었을 때 쌀을 방출하면 된다. 대책까지 세우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 신하들 앞에 이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로왕이 꼼짝 못하는데 그러니 요셉의 가정 형제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애굽 땅으로 초청하잖아요. 초청해서 그것도 고센 땅을 주고 그것도 목축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다 허락하시고 요셉의 말이면 끝이에요. 심지어는 바로왕의 모든 가축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받잖아요. 이런 축복으로 하나님이 요셉이 여호와를 말할 때, 언약을 애굽에 말할 때는 이런 축복이 유지됐고, 그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주변 나라가 가뭄으로 다 시달리고 있을 때 쌀 있는 곳은 어디냐? 식량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어요. 애굽을 주변 나라의 최강국으로 만들어버려요. 최부강한 나라로. 한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새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예요. 6절 보세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랬어요. 요셉도 죽었고 요셉의 형제들도 죽었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민 1세대, 1.5세, 2세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민 왔잖아요. 이민 와가지고 1세대도 죽고 1.5세대들 또 2세대들도 다 죽고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그런 가운데 1세대들, 1.5세대들, 이민세대들은 다 죽었는데 그 위에 계속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고통이라고 하면 안 맞아요. 400년 무슨 고통이에요. 400년이 아니라 그 시기를 연대적으로 찾아보고 역사를 찾아보니까 400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8절 요셉을 시작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가 몇 년이냐면 BC 1876년에 이민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몇 년까지 이렇게 부강해 살았냐면 BC 1570년까지. 계산해 보니까 306년 동안은 고센 땅에서 요셉 있을 때 그 이후에 임금들이 왕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호의적으로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306년은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 시기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400년 동안 고난 이랬는데 실제는 306년 동안은 고역이 아니에요. 노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그 연대를 보니까 애굽 왕조 중에 18대 왕조입니다. 18대 왕조 이름이 모세예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아흐 모세다. 아흐 모세라는 왕이 딱 집권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집권을 장악하면서 이방 민족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아주 강압적 탄압으로 이방 민족들이 잘 되니까 불안한 거라 자기가 왕의 자리에. 쟤네들이 지금 솔직히 말하잖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얘네들이 연합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떠날까? 이런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신왕국 시대에 돌입하는 모세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을 강압적으로 탄압하는데, 탄압 정도가 아니에요. 뒤에 부분 안 읽었어요. 안 읽은 부분 11절 보니까 이제 노역을 시키는데요. 자, 11절부터 봐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워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요. 또 괴롭게 해요.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뭘 짓게 만들어요? 국고성 비둠과 람셋을 건축하게 만들어요. 12절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네요.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제 불안하기 시작해요. 아니, 학대를 하면 할수록 저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야 되는데 더 번성하게 되네. 그러니까 13절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기 시작해요. 14절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기 시작하는데,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지켜야 하는데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번성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 나와요. 무슨 정책이냐?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살 정책, 남자아이를 살해하라고 하는 말살 정책을 누구를 부르냐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요. 야, 히브리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무조건 죽여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은요,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 산파들의 마음에 애굽의 바로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학대는 몇 년 동안 진행되냐면 124년 동안 학대가 진행되는 거예요. 124년 동안 심한 학대로 쭉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1570년부터 BC 1570년부터 1446년까지 학대가 쭉 진행되는 연대를 저는 확인하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124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와 함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말살 정책이 지금 펴져 있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백성은 시작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누가 잡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아무리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도 누가 잡고 있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백성이 맞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삼킬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 못 살겠다, 여러분이 위해서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어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뭐 몇 사람 때문에 나라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하나님 손에 있고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태극기 흔든다고 나라가 잘 되면 흔드셔야죠. 촛불 들고 나간다고 여러분 된다면 촛불 드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라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지우지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분명히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두렵게 하지 모세를, 바로를 두렵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리자네 남자아이를 다 살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불러서 너 왜 이러니?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그랬더니 산파가 가서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 여자들은 애를 자기가 가기 전에 벌써 출산해서 놔버렸대. 죽일 상황, 시간이 없대. 벌써 낳는데 어떻게 죽이냐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이 124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서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뭐했다?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3장에 가서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걸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니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탄원하기 시작해요. 탄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셨어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400년, 5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이삭에게 약속한 것,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건 맞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언약이 끊어지니까, 언약 전달이 끊어지니까 결국은 이렇게 고통당하잖아요. 언약 전달이 끊어지니까 124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게 언약 끊어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정이 언약 끊어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녀들이 언약 끊어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대가 언약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최후의 그날,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미리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하고 관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최고의 축복된 최후를 맞을 수 있는 길만 오늘 발견했어요. 저 인생에도 최후의 마지막 날이 있어요. 그날에 여러분, 최고의 축복된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 건 맞지요? 지금은 잘 나가다가 마지막 최후에 비참하게 헐벗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멋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최후의 축복된, 최고의 축복된 최후를 맞을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고역을 당하고 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심한 노역 중에 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게 딱 하나예요. 내가 누군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나의 정체성만 확인하면 돼요. 이것만 확인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자기에 처해 있는 고통만 보고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원망, 낙심으로, 불신앙으로 계속 끌려가는 메시지가 출애굽기에 있어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불신앙하고 낙심하고 원망해요. 뭘 잃어버리냐?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만 여러분 확립하고 계시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가나안의 비밀을 알고 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비밀, 이삭 할아버지로부터 주신 가나안의 비밀, 야곱 할아버지만 생각해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야곱 할아버지가 이민 와가지고 17년 만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야곱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한테, 야, 나를, 내가 죽으면 장례를 여기서 치르지 말고 장지를 해외로 옮겨라, 우리 고향으로 옮겨라, 나라를 지금 옮겨야 돼요, 시신을. 그러면서 유언했잖아요. 그래서 70일 동안 애굽에서 장례식 치르고, 70일 장례식 치르는 동안에 40일 동안 요 야곱을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완벽하게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장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총리 아버지인데 대강 만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왜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가게 했어요? 이게 구전으로 전달 안 됐겠어요? 그러면 지금 노역하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가나안의 비밀을 가진 자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이걸 놓치니까 문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 할아버지만 생각해도 요셉의 유언이 뭐예요? 나의 유고를 이곳에 두지 말고 어디로? 유언이 지금 전달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4장 가면 이제 요셉의 유고를 메고 이제 가요. 나가요. 그런데 요셉의 무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봐도 야, 우리 요셉 할아버지 무덤을 이제 파헤쳐서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해도 노예 생활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것만 확인해도 야,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바로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노역으로 저렇게 심한 말도 안 되는 그 가중한 노역을 준다 할지라도 관계없다. 바로가 우리 남자아이를 사내 아이를 남은 죽이라고 말살 정책을 펴도 저것에 우리가 무너질 자가 아니다. 이런 확신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인가? 이것만 확인해도 역사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럼은 사람과 사람끼리 포럼하는 것도 포럼이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 포럼을 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금방 답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만 확인해도 금방 역사 일어나요.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할아버지만 생각해도 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았는데 우리의 방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다 이것만 붙잡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노예 생활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의 주인공, 그 주인공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보내신 이유만 여러분 붙잡아도 여러분 역사에 일어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산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아니하면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켰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아니면 마귀 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때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누굽니까? 그냥 질문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다 끝나요.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에 누가 뭐래도 하나님 자녀십니다. 하나님 자녀에 가는 길 하나님이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보다 바로가 더 무섭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노예 생활이 더 짓눌리는구나.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요 정체성 하나만 여러분 붙잡으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게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21가지가 아니라니까 한 가지라는 한 가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 하는 순간에 여러분 흥분이 돼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버렸습니다. 끝을 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고 그때부터 말씀이 내 안에 담겨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심이 나를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심으로 하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담내면 일심으로 오직으로 갈 길은 이거밖에 없구나. 이게 이때부터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누려지면 24시 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를 알아요. 왜? 진짜 가치 있는 참 비밀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제가 한동안 복음 깨닫고 모든 책들을 읽을 시간도 없었지만 안 읽었어요. 책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드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옛날 신학했던 부분들이 참 어리석기도 했지만은 그 이후에 또 제가 교의학을 보면서 복음 깨닫고 보니까 더 선명해요. 아, 맞다. 그런데 저는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붙잡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만 여러분 정립돼버리면은 이때부터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문제 앞에 계세요? 지금 바로 앞에 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금방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 성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노예 생활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속국을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완벽한 인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 받고 있다면 환경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다 이게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시간마다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시냐?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길이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과거 문제라 할지라도 다 발판돼요. 현재 내 앞에 놓여있는 사건 앞에도 환경 앞에도 하나님은 사건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미래 불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은 절대 문제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자리를 절대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인도받는 자리에만 계시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축복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만 깨달으면 마지막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방 답이 나와요. 요셉 한 사람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이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딱 그거 하나 붙잡고 있어요. 요거 하나 붙잡고 있으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것도 통과, 노예로 팔려가도 통과, 감옥으로 가도 통과, 감옥 안에서 꿈풀이해줘가지고 술 만드는 관원장 나가더니 연락도 없어요. 연락 두절. 그래도 고민 안 해요. 야,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꿈풀이 못하게 하고 그 꿈풀이를 통해서 총리로 등극시키시는 하나님 하나 붙잡았어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있었어요. 야, 이것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요셉은 그거 하나 붙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많은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사업 중요하죠. 공부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 중요해요. 교회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요. 이거 붙잡은 사람은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가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지금 노예 생활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노예 생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환경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함의 축복을 누리면은 사건을 재조명할 수 있고 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망할 상황을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뒤집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야 여러분 한판승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니까 여러분 패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판승으로 완벽하게 뒤집게 하실 줄 믿어요.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판승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균형을 바로 잡고 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균형을 잡고 가시면 가는 발걸음 승리예요. 그래서 세 가지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과 포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 포럼하세요. 저는 일본을 제가 180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늘 습관처럼 나중에 체질이 됐어요. 지금도 비행기 타면 어디 가면 꼭 물어요. 너 뭐 하러 가니? 사역 마치고 돌아올 때 운전대 잡고도 너 진짜 뭐 하고 집에 가니? 이 질문이에요. 비행기 딱 타는 순간에 너 일본 뭐 하고 가니? 일본에 한참 문 열렸을 때 월요일 날 들어가면 금요일까지 사역하고 나오면 강의를 21번 하고 와야 될 때도 있어요. 21번 강의하고 그것도 신간센 타고 후쿠오카부터 해가지고 동경까지 한 바퀴 돌고 올 때 뭐 나중에는 말이 안 나올 정도예요. 그럼 비행기 타고 딱 오면서 너 뭐하고 가냐 하는 순간에 어떤 때는 막 감정이 폭발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일본을 이렇게 신간생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이 복음 하나 때문에 갈까 이 생각하면 너무 감동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포럼을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답 나와요. 교회 어렵다? 하나님과 포럼하세요. 내가 목사가 이 영적인 균형을 잃어버리면 죽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사람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포럼해버리면은 금방 답이 나오고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만 여러분 질문해 보면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갈수록 은혜 안에서 응답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가나안의 주인공 메시아 그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납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의 주인공 메시아 곧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답이요 그분만이 완전한 분이요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영적인 포럼이 되는 사람은 사람과 포럼이 돼요. 더 멋있는 포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첫째, 여러분 복음 가지신 분 맞지요? 맞지요? 근데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계속 일어나지요? 왜 복음 가진 분 맞지요? 할 때는 아멘 그러더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랬더니 아멘이 거의 그냥 10분의 1밖에 안 나는데요. 복음 가지신 분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분들 맞지요? 그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안 일어나는 게 더 많아요. 이유 있어요. 진짜 복음 가졌다면 다 버리세요. 바울처럼.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버리세요. 할 말도 버리세요. 낙심도 버리라니까요. 이게 버려지지 않고는 절대로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고집도 버려요. 생각도 버리시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깨닫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숭이 잡는 사냥꾼들 간단하게 덫을 놔요. 큰 나무 상자를 만들어 놓고 보이게 철망을 하고 그 안에 구멍 하나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구멍을 넣고 그 안에 바나나 넣어놔요. 그러면 철망에 딱 보고 바나나 있는 걸 알고 원숭이가 바나나 보고 그 손을 집어넣어요.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딱 바나나를 빼려고 하는데 손에 잡은 것을 놔야 빠지지 잡으면 안 빠져요. 그래서 그냥 천천히 가서 원숭이 그냥 잡는 거예요. 이거 안 놔요, 바보가. 이거 놓으면 빠져서 도망갈 건데. 그 어리석은 원숭이나 나나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문으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염일 방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염자는 무슨 염자냐면 잡을 염자입니다. 이 방자는 무슨 방자냐면 놓을 방입니다. 염일 방일이라는 말이. 중국 송나라 때 정치가 사마광이라는 정치가가 있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가 큰 단지에 큰 장독에 어마어마한 큰 장독에 빠졌는데 어른들이 보고 애 소리가 나니까 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줄을 내리고 줄을 잡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마광인가 보니까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잡아 잡아 하고 막 안절부절하니까 사마광인가 어린 시절에 큰 돌멩이를 갖다가 장독을 깨버렸어요. 그때 쓴 단어가 뭐냐? 염일 방일이다. 여러분 진짜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은 버려야 돼요. 놔버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았다면 다른 건 다 놓으세요. 놓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지킬 것, 가진 것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 끝을 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속에서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심 속에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 뭐 하자? 버리자. 뭐 하자? 오직 복음만을 지키고 그 안에서 기도로 누려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받고 있는데, 내가 영적 서밋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까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내 환경이 나를 절대 지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